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복음서 중심 설교 횟수가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오늘 첫 주제로 산상수훈 안에 있는 이 팔복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은 한자 말인데 숫자라는 말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이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분,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하고 깨끗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교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유명한 교훈은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확신시키시고 힘을 주시죠. 그러나 동시에 책망과 도전을 주시며 경종도 울려주십니다. 그렇죠.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라고 서로 나눌 때에 이 산상수훈을 듭니다.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도 성경에 가장 좋은 구절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제일 좋아한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훈이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지, 삶으로 살아내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죠.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을 들을 때에는 저분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읽고 저런 말을 하는지 생각하죠. 우리 스스로는 저 정치인처럼 함부로 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거의 지키기에 불가능한 가르침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안에 처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팔복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5장 앞에는 역시 1, 2, 3, 4장이 있는데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조그만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지 탄생 스토리도 나오고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의 시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열두 제자 중에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보면은 이 마태복음 지금까지 1, 2, 3, 4,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스토리 라인을 마태는 이렇게 주제별로 뭐 탄생, 세례요한의 세례, 광야 시험,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하지만은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움직이신 동선을 보면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요단 강변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의 또 한 모퉁이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계셨어요.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순서대로 따라가겠습니다만은 중요한 포인트로 한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모세라는 이 말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잠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성경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율법서를 해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평한 평지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평지수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냐라고 했을 때 토라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율법과 연관된 사람은 당연히 모세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니까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거꾸로 역산해서 거의 1300년? 그 정도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으니까 산이라는 것은 호렙산하고 연상이 되도록 하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실제로 호렙산에 올라갔다는 뜻은 아니죠.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모세와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열두 제자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만 불렀거든요. 제자가 누군가를 살펴볼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반적인 많은 무리들입니다. 스승이라고 할 때 그 제자, 제자라고 할 때 그 스승 어떤 관계입니까? 스승을 배우고 흉내내고 스승이 하는 행동의 어떤 스타일까지도 따라하는 게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글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방인을 가르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아주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끄집어내어도 이것은 꼭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이방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쉐마를 읊을 때가 있었죠. God is one.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의 의미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5장 8복의 위치는 5, 6, 7이라는 그 산상수훈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해석은 이해하기 어렵고 지키기 어렵고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아이디어 다 가져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압축해놨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냥 단어만 가져와서 이렇게 조합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가난이라든지, 애통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의라든지, 줄이고 목마르다든지, 긍휼이라든지, 청결함이라든지, 화평, 평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떤 때는 시편에, 어떤 거는 이사야서에, 어떤 거는 심지어 잠언서에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단편적으로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소생시키려 하시는 분,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것은 이사야서의 57장과 67장에 있어요.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에 대한 화관을 쓰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 여기 나오는 뭐 단어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들, 시편 37장 25장에도 있는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풍성한 것은 아주 가난의 반대말이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줄이고 목마른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것 같이 즐거워하고 그 품에 안기며 무릎에서 논다라는 이미지가 이사야 66장에도 있습니다. 계속하면 너무 많은데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는가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약을 예수님처럼 읽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주제들, 긍휼에 대한 주제, 인애에 대한 주제, 사랑에 대한 주제, 가난에 대한 주제, 의에 대한 주제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마태복음 5장처럼 읽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작가가 되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제 가겠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뒤집으신다라는 내용인데 표시가 나죠? 앞에 슬라이드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3인칭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는 너희라는 2인칭으로 썼다라는 것이 역시 글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글 쓰는 사람 작가가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하죠. 천국이 그들 것이니라 라고 하고 끝나버리면 팔복이 맞아요. 그러나 이 말에 대한 액션이 있어야 되죠. 언어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스피치 액션 theory라고 해가지고 언행 이론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행동에 관한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주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분석인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 것이며 라고 하나의 선언이죠. 말씀이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라는 것이죠. 마태가 듣는 사람들한테 너희라고 지적하면서 챌린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그들을이라고 안 쓰고 너희를 했으니까 듣는 사람이 조금 더 가깝게 들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슬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 가치관을 뒤집으신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반대된다라는 뜻에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 이사야 혹은 너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빛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신 대표하여 예수님은 이제 나서셨어요. 하나님처럼 이 말을 듣는 너희가 지금 산상수훈을 듣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복이 있나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동의 그 시리즈에서 그들로만 되어 있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스탑하지 않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너희의 슬라이드로 바뀐 것은 세상 가치관을 뒤집으신다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이에요. 파라다임이죠. 숙지를 해야 된다. 숙지를 하려면 그것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걸 계속 읽는다는 것은 우리들한테 어떤 고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주보에 보면은 성경 합독이 있고 본문을 이렇게 적어놓는 그 자체. 우리 교회 예배는 매주 순서가 같습니다. 대풀이 됩니다. 우리의 고백문, 기도문은 3개월 동안 같은 것을 쓰고 넘어가고 참 잘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옳다는 고백인 것이 선언이기 때문인 것이 그러나 우리 입술에 정제된 표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으로서 세길교회 교인으로서 이러한 팔복과 같은 사도신경과 같은 성경합독과 같은 이런 말씀을 공동으로 계속 말함으로써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팔복 이거 우리 교회에 참 귀한 틀로서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말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 14, 15, 16절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실래요? 머릿속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박스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박스 안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사람에게 비치게 함. 이게 박스 안에 있는 거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비치우게 하고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일.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팔복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동적으로 온유한 자래요.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라고 합니다. 애통을 하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쇠사슬처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긍휼한 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결국은 피스메이커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심정이 변하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까지는 다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고리가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 받는다라는 것이죠. 산상수훈, 팔복,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이 있나니라는 그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것이죠. 형용모순, 말의 앞뒤가 있는데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은 안 맞아요. 이게 낭패입니다. 복이 있다, 복이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야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고통입니까? 가치관의 전복, 반전, 이것은 스캔들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스캔들. 그걸 차버린 사람은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잘 넘어가면 그 사람한테 정말 말 그대로 복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십시다. 기뻐하라라는 말은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스캔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라라고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되도다. 얼마나 기쁜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감히 제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묻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장하게 예스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팔복을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맥락을 보면은 비천함이죠. 팔복의 핵심 개념이 비천한 것입니다. 낮아짐. 타락한 인간의 핵심은 그 반대이지요.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팔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노예가 주인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파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낮아진. 마가복음 10장에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